저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윌링던 목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저는 빈이라고 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어스틴 하이츠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교회는 지금 현재 매우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과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나 사는 분들이나 지인들이 있으시다면 그 교회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생애를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오늘은 좀 다윗의 그의 삶에서 어려운 부분을 다루게 될 텐데요. 우리는 그의 삶에서 바세바라는 이름을 언급할 때마다 그리스도인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건 모두 그를 떠올리게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최근 몇 달 전에 콜드플레이 콘서트에서 있었던 공개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커플이 하나 있었고 카메라에 잡혔고 그리고 매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그 커플에 대한 반응은 매우 다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커플들을 비난했습니다. 왜 커플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그 자리에 있었는지 어떤 사람들은 카메라맨을 비난했습니다. 우리는 왜 정절과 왜 이 사건이 우리에게 그 수많은 질문을 일으켰을까요? 그리고 그런데 이런 질문들은 우리의 더 깊은 문화적 측면에서의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절과 사랑 그리고 책임에 대해 무엇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이 개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의 권리, 결혼에 대한 기대 또는 사랑과 행복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사랑과 행복에 대한 사랑과 행복에 대한 문구를 내건 회사가 있습니다.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문구입니다. 인생은 짧다. 외도를 해라. 라는 문구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전보다 훨씬 이전에 성경에서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건에 부끄럽고 아픈 부분을 자세하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가슴 아픈 결과들을 숨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세 가지의 요점입니다. 스캔들, 고난, 항복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다윗과 바세바 사건에 관한 것이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먼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경 하나님께서 결국 다윗의 상처를 어떻게 회복해 주시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요점은 스캔들입니다. 다윗과 바세바의 이야기는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 시작 장면은 매우 불안합니다. 성경이 있으시면 저와 함께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해의 봄, 왕들이 전쟁에 나갈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과 그의 신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암몬 사람들을 황폐하게 만들고 랍바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아마도 저자는 나단이나 가실 가능성이 높은데 저자는 제가 강조하고 밑줄 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부분은 계절입니다. 어떤 때를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 저자가 말하는 것은 우기가 끝났다입니다. 이게 문맥입니다. 우기가 끝나고 이제 봄이 되었다. 이 봄이라는 의미는 왕들이 전쟁에 나갈 시기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언급되는 부분입니다. 이 말은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으면 안 되고 왕으로서 전쟁에 나갔어야 되는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봄이 오고 우기가 끝나고 전쟁의 시기가 오고 하는 등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행동이 나오기까지는 크게 특별한 일은 없어 보입니다. 다윗이 한 그 첫 번째 일은 다윗이 요압을 전쟁터로 보낸 것입니다. 요압은 자신의 군 사령관이자 조카였고 그 요압을 전쟁을 이끌도록 보낸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전쟁터에서 이끄는 것은 요압이 할 일이 아니라 다윗이 할 일이었습니다. 1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다는 구절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냥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2절,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늦은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야기가 계속되면서 이 이야기의 배경이 나옵니다. 이게 흥미로운 것은 아침이 아니라 오전이 아니라 오후 늦게라는 배경입니다. 오후 늦게나 돼서야 다윗은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곧 침상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가 자고 있던 곳에서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다윗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2절에서의 중점으로 보아야 될 것은 다윗은 잠을 자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한 이 상황에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윗은 왕인데 왜 하루 종일 앉아 있을 자격이 있지 않나요? 라고 말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전쟁의 왕이 되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름을 받았다면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백성들과 전투에 나가서 싸워야 하는 임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이 부분이 노출이 된 부분이고 이전에 다윗의 미묘한 나태함과 리더십 부족을 보여주는 징후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0장 7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요압을 전투에 보냈습니다. 이게 바로 앞 전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윗이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갔어야 되는 것이고 요압을 보내면 안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요압과 함께 전투에 참여하긴 했습니다. 이 다윗이 이전에 했던 이 행동은 이 전투에서 다른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보냈다는 이 사건은 다윗의 마음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은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앞에 사무엘하 5장 13절에도 다른 정황이 보입니다. 상황이 다윗의 삶은 정말 너무나 풍요로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삶이 풍요롭고 좋아져서 다윗 왕은 더 많은 후궁과 아내를 맞이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의 이야기에서 더 많은 후궁과 아내를 맞이하는 이 부분은 어떤 지시에 의한 표현이 아니라 사실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 전체적인 문맥에서 보았을 때 명령이나 지시 없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건들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을 묘사하고 있다고 봅니다. 혹시 그 구절이 어떤 법규에 관한 구절이라면 명령이나 도덕적 지침이나 윤리적 지침을 따르도록 하는 권고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상 사진입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변화된 사진이기는 하지만 이 사진은 다비드 상 사진입니다. 이거는 그냥 다른 버전의 다비드 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 친구 마당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 조각상은 친구 딸들이 선물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만약 다윗 왕이 이렇게 생겼다면 바세바 사건은 일어났을까요? 물론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손에 물집이 생겼을 때 아시죠? 아, 저는 물집이 생긴 적이 없습니다. 저는 목사의 손이기 때문에 아주 고운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고운 손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 펴다가 혹시 손이라도 베면 저는 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거는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 고된 일을 하시는 남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손에 혹시 일을 하다가 물집이 생겼을 때 바로 치료하지 않고 계속 같은 행동을 하면 그 물집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굳은 살이 됩니다. 그거는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왕은 계속해서 방종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그리고 게으름을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름을 피웠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물집에서 굳은 살이 박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무뎌진 마음으로 한 행동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변명과 정당화뿐이었습니다. 우리는 3절에서 바세바라는 이름을 보게 됩니다. 바세바는 엘리암의 딸이라는 짧은 설명과 함께 언급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는 엘리암의 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일부 학자들은 이 엘리암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이전에 갖고 있던 용맹스러운 용사 명단을 갖고 있었는데 사무엘하 23장에 기록된 우리아라는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 우리아가 다윗의 용맹한 용사 명단에 있는 그 우리아가 이 사람과 동일 인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가 만약에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이라면 그는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밧세바의 할아버지는 사무엘하 15장에서 17절에 15장 17장에 다윗의 참모 중 한 명으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편에 서서 왕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의 사건이 이 아히도벨이 다윗 왕을 배신한 이유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밧세바가 유혹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밧세바가 지붕 위에서 모든 사람이 보도록 벌거벗고 목욕을 하고 유혹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녀가 유혹하는 여자로 비난을 받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붕 위에서 그녀를 바라본 사람은 밧세바가 지붕 위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붕 위에서 그녀를 바라본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그녀가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했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그녀가 생리로 인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그녀는 아마도 자신의 집 안이나 집 안뜰 같은 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절입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 왕은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여 백성과 함께 전쟁에 나갔어야 됐습니다. 나가서 자신의 백성들과 싸워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권력을 사용을 하긴 했지만 아주 짧은 네 가지 동작을 하는데 네 가지 행동에 사용했습니다. 그 네 가지에 빠르게 일어난 그 행동은 보냈다, 데려왔다, 왔다, 그리고 더불어 동침하다. 이 네 가지 행동입니다. 여기에는 권력을 남용하는 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취약하고 침묵하는 피해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5절까지 밧세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밧세바가 유일하게 말하는 부분은 5절인데 그녀가 다윗에게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할 때뿐입니다. 이야기 어디에도 밧세바를 탓하거나 그녀를 비난하는 장면은 없습니다. 이 이야기의 초점은 온전히 다윗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다윗이 모든 것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밧세바는 그저 깨끗한 여인일 뿐입니다. 바세바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녀의 침묵은 허락이 아닙니다. 그녀의 침묵은 이 상황에서 바세바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권한을 가진 것은 다윗 왕뿐이며 그는 그 권한을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그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한 행동은 다윗 왕은 요압을 보내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데려오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자신의 흔적을 은폐하려는 계략을 꾸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계획의 일부는 우리아가 아내와 동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아가 자기 아내와 동침하고 아내가 임신하게 된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것은 다윗의 책임이 아닌 것이 되니까요. 하지만 우리아는 아내와 동침하기를 거부합니다. 아리아는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장에 있는데 어떻게 제가 아내와 함께 동침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왕이 해야 될 말 같지 않나요?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계획을 바꿔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를 술에 취하게 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게 굉장히 똑똑하게 머리를 굴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인데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아내와 떨어져 지낸 남자를 술에 취하게 하면 다윗의 계획은 정말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아가 너무 취해서 집에 못 갈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아는 집에 가지 못하게 되었고 다윗의 계략은 또다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시도는 이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전장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 편지를 들려보냅니다. 그 편지를 너의 지휘관 요압에게 전달해줘라 라는 내용으로 편지를 손에 쥐어줍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하고 가장 맹렬한 최전방에 배치하라. 그리고 가장 용감한 용사들을 같이 배치하라. 그래서 전쟁이 매우 치열해졌을 때 후퇴하라. 그래서 우리아가 적들에게 노출되어 죽게 하라. 다윗은 그냥 단순히 계략을 꾸민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직접 펜을 들어서 쓰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고문을 직접 써서 우리아에게 전달해 주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 행동이 다윗의 마음이 그 정도까지 무뎌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다윗에게 늘 충성했던 한 사람은 자신을 죽음으로 이끌 편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을 죽음으로 이끌 편지를 전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마음이 아픈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고 이후에 전투와 우리아의 죽음에 대한 소식이 다윗 왕에게 전달되었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입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이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다윗이 한 말은 전쟁하다 보면 전쟁의 희생제는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쟁터로 가서 다시 싸우세요. 그냥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 왕의 마음이 얼마나 무뎌진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목숨을 빼앗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무각한 건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다윗은 개인적인 것으로 보이는 일을 이제 공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 왕은 개인적으로 외도를 하고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계획을 세워서 한 사람을 죽이려 한 것을 고의적으로 많은 사람을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서 보면 우리야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앞에 우리야와 함께 배치되었던 사람들이 다 죽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윗 왕은 적어도 네 가지 계명을 어겼습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두 딸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 딸들이 공식적으로, 공적으로 네 가지 계명을 어긴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온다면, 그런데 이 네 가지 죄는 개인적으로 어긴 것은 제외하고 공적으로 계명을 어긴 것만 네 가지인 사람을 데려고 온다면 제 아내의 이모는 수녀입니다. 그분께 제 딸들을 만나보라고 권할 것입니다. 제 딸들이 데려온 그 남자친구들을 제가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대부분 사람들이 저와 같은 의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만나지 말고 가서 더 좋은 사람 만나라. 분명히 이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 그러면 하나님도 아마 나가라. 너는 더 이상 왕이 될 자격이 없다. 라고 분명히 말을 했었어야 됐을 것입니다. 전임 목사 티모시 켈러가 말했습니다. 그녀가 한 말을 인용하자면 다윗 이야기는 위대한 인물 다윗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위대한 구세주이신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 왕은 완전히 비극적인 혼란에 빠져 있었고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실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에게 솔직해져 본다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끌어 주셔야 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모두 동의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예수님의 피는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로 데려다 줍니다. 비록 우리는 밀려나도 할 말이 없지만 죄로 얼룩진 우리의 피를 대신하는 그분의 깨끗하고 의로운 피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그렇게 무뎌졌지만 다행히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요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난. 다윗 왕과 바세바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사무엘하 12장에서도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 치유가 있기 전에 그들이 겪어야 할 고통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하이라이트를 하지 않았지만 보내다 아니면 보냈다라는 단어가 아홉 번이나 등장합니다. 보내다, 보냈다, 보내다, 보냈다. 이런 말들이 아홉 번이나 등장합니다. 다윗 왕이 자신의 명령을 따르도록 말을 전하고 사람을 보내고 하면서 보냈다는 말이 아홉 번이나 나옵니다. 하지만 이 보냈다라는 말은 12장 1절과 대치됩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이게 바로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단을 은혜로서 다윗에게 보냅니다. 가서 네가 알아서 해라. 알아서 처리를 해라. 가서 더 많이 거짓말하고 더 많은 죄를 지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혼자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다윗은 게으르게 있었지만 자기 침상에 누워 있었지만 여호와께서는 게으르게 가만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은혜로서 여호와는 바세바가 아니라 다윗에게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선지자 나단은 다윗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비유인 듯이 한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짧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많았고 가난한 사람은 어린 양 딱 한 마리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은 그 양을 어린 양을 가족처럼 사랑했습니다. 그 양은 식탁에서 함께 먹고 그의 잔을 같이 마시고 그의 품 안에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는 손님을 맡게 되었는데 부자는 자신의 양떼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대접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사랑하는 어린 양을 훔쳐서 저녁 식사로 대접했습니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정말로 크게 화를 냈습니다. 정말로 화가 내어서 그 남자는 죽어 마땅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러자 나단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윗이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다윗이 이전에 한 극적인 감정에서 다른 극적인 감정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주목하셨으면 합니다. 처음에 그는 이전에 바세바에 대한 정욕과 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 여자를 갖고야 말겠다라는 강한 갈망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사람을 없애버리겠다. 이런 극적인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다시 한번 매우 극적인 감정인 화를 내는 것으로 감정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오늘날 우리 문화에서는 어린 남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남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더 많은 여성을 성적으로 정복할수록 진정한 남자가 된다고 가르칩니다. 더 많은 여자들과 잠을 자면 더 진정한 남자가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게 사실은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5년에 나온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한 독신 여성에 관련된 것이었는데 그 여자는 24시간 동안 1057명의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다 모두 다 대단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이것이 충격적이지 않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 마음이 무뎌졌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시대의 그 반대는 권하고 가르치지 않을까요? 제 아내 로라와 저는 결혼 전에 관계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제 삶을 생각하면 저에게는 아주 쉽게 결정할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남자와 여자는 기회가 있어도 거절하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훈련과 자제력이 매우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나단은 계속해서 다윗에게 주님께서 지금까지 다윗을 위해 행하신 일을 하나하나 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왕을 위해서 한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단은 다윗왕에게 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충분히 당신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더 주셨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다윗은 주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다윗이 겪어야 할 결과들은 있었습니다. 주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지만 여전히 고통은 있었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은 전쟁과 다윗의 후손들은 전쟁을 하고 살인과 배신을 계속 겪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세바가 낳은 아이도 죽게 됩니다. 죄는 용서받았지만 다윗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그 죄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보여줍니다. 4세기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제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은 다 주님 덕분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저의 흠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바라셨던 태도였으며 다윗은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계속되면서 아이의 생명을 간청한 사람은 다윗뿐이었습니다. 다윗만이 아이의 생명을 위해 기도했고 바세바는 이야기 속에 침묵하는데 이는 이 사건이 두 사람으로부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직 다윗 왕의 책임임을 우리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세바도 여러모로 고통을 함께 겪어야 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6절에서 27절에서 그녀는 남편을 위해 애통해야 하고 애도했습니다. 바세바의 그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바세바는 7일 동안 자신의 남편 우리아를 위해서 애도했습니다. 아마 우리아는 바세바의 첫사랑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 문화를 생각했을 때는 그랬을 확률이 높습니다. 다윗의 죄는 우리들과 그렇게 먼 이야기는 아닙니다. 만약에 이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와는 멀다고 생각하면 다윗의 고통은 우리와는 상관없겠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윗의 고통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도 성적인 죄에 빠졌고 가장 강한 사람도 성적인 죄에 빠졌으며 가장 경건한 사람도 성적인 죄에 빠졌다. 나는 이 죄에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고 삼손보다 강하고 다윗보다 더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라고 보디 바우컴은 말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성적인 죄와 유혹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으로 은혜로 그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다윗처럼 고백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혼자 고통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죄를 깨달았고 자신의 죄로 인해 죽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주님께 내던지는 어떤 성적인 죄라도 기꺼이 짊어지십니다. 그분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이것이 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 요점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 항복입니다.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다윗은 결국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좋든 싫든 자신의 삶을 향한 주님의 뜻에 항복했습니다. 다윗의 그 심정은 시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왜 다윗은 기꺼이 하나님께 항복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지적하심은 다윗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치유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지적하심은 다윗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치유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뼈가 부러졌을 때 의사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뼈가 부러졌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는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우리가 정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명확한 진단이 필요했던 이유는 정확한 치료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실패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꺾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용서하시는데 매우 신실하셨던 것은 우리가 이야기를 진행되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또 다른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은 솔로몬이라고 짓습니다. 그 이름은 샬롬이며 평화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밧세바와 다윗은 솔로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평화를 다윗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평화를 받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른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름을 주십니다. 여디디아라는 이름입니다. 여디디아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이야기 속에서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계속됩니다. 한때 침묵하고 있던 희생자 밧세바는 목소리가 크고 강한 왕비가 되어 솔로몬의 왕의 통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밧세바의 목소리가 회복되고 그 희생자의 위치에서 다시금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너무나 깊고 회복은 확실해서 우리아가 언급될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구원을 받은 것 이외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보다 훨씬 더 멀리 방향까지 영향이 더 훨씬 더 멀리까지 영향이 미칩니다. 고등학교 시절 제 학교 책상이 생각납니다. 이 공립학교에 들어가면 나무로 된 책상 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가득 찬 낙서와 그리고 컴퍼스나 다른 도구로 우리의 이름을 책상에다 새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친구의 이름을 새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이름도 다 써서 낙서로 책상을 채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는 껌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 껌을 혹시 닿게 되면 아직도 그 껌이 축축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 책상을 가져가서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시 복구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완전하게 깨끗해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책상을 닦고 껌을 제거하면 다시 원래 용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낙서가 지워지고 껌도 떼어지고 그리고 다시 원래 용도로 쓰여질 수 있는 깨끗한 나무 책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용도로 쓰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콘서트에 있었던 그 커플이나 다윗과 바세바 같은 사람이나 그리고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이나 모두 원래대로 원래 용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행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시겠습니까? 팀 켈러는 말했습니다. 성경은 영웅들에 대해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다. 왜냐하면 성경의 영웅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다윗 왕이 자기 것이 아닌 여자를 빼앗고 그리고 우리아의 목숨을 빼앗고 그리고 왕이자 전사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참되고 더 위대한 영웅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그분은 뺏거나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다윗이 편안함 속에 안주해 있을 때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전쟁터로 나가셨습니다. 나가서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죄를 덮기 위해 죽음을 가져올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다윗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참된 왕, 죄인들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예수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의 힘과 성령으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성적인 죄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그 어떤 죄가 있는 사람들도 모두 복구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피로 저희들을 아버지께 데려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책상을, 그 낡은 책상을, 망가진 책상을 다시 복구할 수 있습니다. 원래 용도로 돌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의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성령의 힘으로 나단을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저희의 마음을 다시 만들어주시고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회복됨으로 주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부끄러움이 아니라 소망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